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년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느 한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참 안 변한다고, 사람이 안 변해요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만, 사실 속으로는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한다면 우리 업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변하는 게 좀 천천히 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4년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저녁 때까지 계속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했어요. 하나님, 2024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키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초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나와서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구약의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이요,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한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여러분,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변했다면 여러분과 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가지 야곱의 이야기를 기초해서 그 원리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자도 부르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자리로 인도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진솔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주님께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복음 하도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런데 어려움을 지나면서 복음이, 아, 이래서 복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변장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줄지 모르겠어요. 나를 좀 바라볼 수 없겠니? 너의 어텐션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다 뺏겨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경우에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내몰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좀 보라고, 나를 좀 바라봐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 삶의 가장 큰 갈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내가 좀 돈이 좀 더 있으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관계만 좀 풀어지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힘만 좀 더 있으면,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갈등,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컨트롤링 이슈예요. 내 삶에 누가 나를, 나의 삶에 누가 마지막 콜을 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고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여기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 가운데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Sooner is better. 빨리 깨닫는,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해방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갖다가 탈취하잖아요, 그죠? 형에게 정말 속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도망자로 살다가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가 400명, 형이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다가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뭐 선물 공세도 하고 아내들도 막 이렇게 미리 보내고 자녀들도 보내고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가 홀로 남았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막다른 골목이구나. 더 이상 못 가겠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It is about time.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컨프런테이션을 싫어하고 늘 도망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것이.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누구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고요? 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씨름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I surrender. 여러분, 씨름이 뭐 하는 거예요? 왜 씨름합니까? 씨름은요, 등이 바닥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I surrender. 항복합니다. 그게 씨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당신과 싸우고 있는데 I surrender. 평생 싸웠던 야곱,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평생 싸웠어요. 그냥 늘 싸우는 거예요. 혈기가 아주 그냥 왕성해가지고 아직도 나이가 신앙의 연수가 이 정도 됐으면 좀 쓰러질 만도 한데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해 싸웠다. 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늘 싸우던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It is about time. 이제는 싸우지 말라고, 이제는 surrender 하라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저 더 이상 안 싸울래요. 복음을 접한 사람은 우리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여러분, 주님께 속해 있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드렸다면, 겸손히 드렸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요, 우리를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셔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가 영수증이에요. 우리를 주님께서 사셨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싸움을 치르는 분이 계시다면 멈추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서렌더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려움을 지날 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죠? 혹시 우리 가운데 에이, 살 만큼 살았어, 누릴 만큼 누렸어, 이제 그만해도 돼,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은 하나님이 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도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말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 탁 치면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지연하셨을까? 여러분 기도드리는데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즉각즉각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는 분 계세요? 네, 있습니다. 신앙을 시작할 딱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는요 응답을 바로바로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응답을 바로바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즉각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신앙이 되었을 거예요. 미성숙한 신앙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 형상에 있습니다. 형성이 있어요. 인격 형성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목적을 갖고 일하시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여러분 주의 인격을 품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가 필요한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엉터리 야곱도요 포기하지 않았더니 축복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보면요 참 많은 분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금년까지만 또감사 교회 섬기고 내년에는 빠이빠이다 이런 마음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 100% 맞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은요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신 주님을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인내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죠? 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저를 향해서 인내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그거를 묵상하게 되면요 인내를 배우게 돼요. 어느 한 불치병 자매님이 계셨는데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약을 먹어도 페인킬러를 먹어도 고통이 수그러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데 한 형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How are you? 라고 질문하니까 이분의 답이 재밌습니다. 부활로 치유되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치유되지 않을 정도는 아니라고, 부활로 치유되지 않을 정도는 아니라고. 제가 그 표현을 듣고서요 언제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로 회복되지 않을 정도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활로요 보상받지 않을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부활 후에 모든 게 회복될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견딜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자백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부모를 원망하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배우자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를 원망하고, 혹시 목사 원망하는 분 계세요? 원망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봤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원망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부부관계가 참 여러분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요, 저 사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남편들 계실 거예요.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백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묻죠. 그랬더니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야곱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자백해야 됨이 필요했던 거예요. 야곱입니다. I'm a deceiver. 나는 속이는 자고요, manipulate 하는 자고요, 조작하는 자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어쩌면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인어른을 속이고 아내까지 속였던 야곱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모순이 많은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한다면 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 목사님은 모순이 좀 없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잘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죠. 사람은 다 모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격에 어떤 모순이 있는 거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름을 진다면 여러분 어떤 이름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최 씨인데 최교만, 최시기 질투, 최뻥, 최뒷담화. 제가 왜 최만 쓰는지 아세요? 제가 다른 성을 쓰면 아, 목사님이 저를 생각 저를 보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할까 봐 최염려, 최소심.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모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언제 찾아오는가? 우리가 우리의 모순을 하나님께 자백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찰스 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그죠? 근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더 악하고요, 더 못됐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랑을. 근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세요. 이거는 확실해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나아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나아갈 때 은혜를 베풀어.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내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누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겨누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겨누었다는 뜻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 지명적인 이스라엘로 이야기한다면 그 뜻이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디시버가, 속이는 자가 여러분 지금 Prince with God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가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순 덩어리입니다. 기분 나빠도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저 모순 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너는 모순 덩어리지만 너는 완벽한 나의 아들이야, 나의 왕자야, 나의 공주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야 될 완벽한 삶을 대신 살아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으면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완벽한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존귀한 흠없는 왕자고 공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세상의 정체성은요 퍼포먼스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퍼포먼스해, 그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퍼포먼스가 아니라 퍼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된 바 되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와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진짜. 아,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쩔뚝거리면서 지금 걷고 있어요. 여러분, 엉덩이 뼈를 하나님께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전에 걷던 모습을 더 이상 걷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록 쩔뚝거리고 있지만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여태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는 안 가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흔적이에요. 이게 마크입니다. 믿는 사람의 마크예요. 여러분, 엉덩이 뼈는요 뼈중이 좀 이게 수정한 뼈인데, 강한 뼈인데, 내가 가장 의지하던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걷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2024년 여러분과 제가 이런 흔적이 있기를 바라요. 주의 길을 걷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제가 결론 내리면서 야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그 한 생이 이렇게 필름처럼 쭉 지나가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야곱이 노인이 돼서 이집트의 가장 파워풀했던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 그게 야곱의 삶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의 야곱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야, 이 파워풀한 왕 앞에 섰는데 내가. 근데 야곱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주님의 종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업적을 묵상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